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나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음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믿음으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학자인 BK 파이프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독교 역사책 가운데 종교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개혁 안에서 그 길을 인도했던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신념 및 높은 지성과 고상한 도덕 그리고 육체적인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높은 지성과 고상한 도덕 그리고 육체적인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지도자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정말 용기가 있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한 것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고 일상의 삶의 기쁨을 다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 그리고 자유를 향해서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핍박에서부터 절대 낙담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자신들이 성경을 통하여 소마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천주교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반입들을 파헤치면서 무엇보다도 이 교황의 권한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구원에 대한 관점을 무너뜨릴 때에 이들이 가졌던 이 삶의 자세들 강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지성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고상한 도덕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시대 가운데가 필요했던 것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드러나길 바라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가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실 성품이었다 생각합니다. 성품은 그런 면에서 단지 개혁을 위해서나 특정한 인들을 위해서만 성품이 잘 갖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품을 갖춰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품이 어떠한 것이 그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성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이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고 세 번째 인내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에서 이 성품이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성품이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기프트를 주셔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먼저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바로 이루려면 먼저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늘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나눴던 것은 겸손인데 겸손과 인내, 온유함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진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모자람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내 의견이 꼭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욱더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찾아가는 자세 그런 것이 겸손함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라 이야기를 할 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 젠틀하다, 매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이 젠틀함이라는 것의 기준이 중세시대나 현대에 있는 그런 귀족들의 모습, 기사들의 모습의 그런 젠틀함이 아니라 원래의 젠틀함의 모습은 2000년 대에는 종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네, 종처럼 살아가는 그 온유함의 모습.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의 낮아지는 것, 종의 자세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나의 그 자유를 종처럼 다 묶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겸손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 참음이라는 말은 오랜 참음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오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의 오랜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랜 참음이라는 인간의 스팬,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팬, 그 정도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오랜 참음이란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지고 오랜 참음의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유한한 오랜 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오랜 참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랜 참음과 연결되는지 용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온유함 그리고 또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해서 먼저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불의 그리고 밖으로 있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싸움으로 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죄의 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요. 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네, 사랑하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근데 용납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용납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오래 참음이라는 거에 용서와 오래 참음의 용납이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참을 것이냐. 네, 하나님의 그 모습 가지고 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하면서 용납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받아들이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사랑하면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사랑 가운데 딱 세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왜 우리는 사랑하는가?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에 들어있는 특징은 어떤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네, 사랑은 참 어렵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TV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보면 사람이 되게 아름답고 이제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든 동화는 결혼하기 전에 끝난다. 아마. 네, 결혼 이후의 삶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네, 사랑에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면 네, 이건 정말 힘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때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경의 장이 기억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사랑이 필요한가? 네,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사랑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특징들이 무엇인가?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사랑의 영원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짧게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놓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사랑 이외의 요소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요소들을 말하냐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너무 좋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봉사하는 삶입니다. 1절에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구리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네.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모든 비밀도 알고 지식도 갖고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단지 감정적인 문제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사랑을 존재의 가치 이유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지만 내가 믿음도 있고 하지만 내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을 I'm nothing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가 아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존재의 유무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있냐? 네. 존재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내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있고 내가 모든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일을 존재에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재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 바에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잘 배우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못 배워요. 네, 저는 맨날 80%만 배우고 맨날 20% 틀립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겠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대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힘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Love is love is love is love is love is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하나하나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것, 네,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예, 자랑하지 않는 것, 다 단수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단수단수단수를 묶어서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네, 집합체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사랑의 요소 요소를 묶어야만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야만 사랑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야. 오늘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오늘 좀 참았지만 내가 만약에 오늘 불의에 대해서 내가 눈감아졌다면 거기에 사랑의 요소가 부족해지는 거야. 네. 이것까지도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거를 단수단수로 생각하시고 이게 완전 완벽한 마치 네, 우리 퍼즐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퍼즐 맞출 때 왜 1000피스, 200피스, 500피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다 맞춰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중에서 피스 하나가 빠지면 내가 500피스짜리를 맞추는데 490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이게 완성된 그림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맞춰서 드러나야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원래 원했던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한번 접근해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이 자꾸 들어가서 안 되는 거지, 내 자아가 자꾸 살아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반 크라이스트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참 사랑이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 내 자신도 사랑을 무엇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또 무엇으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힘들어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먼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정의와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목적, 사랑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고 사랑하셨나요? 대부분 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내 감정이 사랑인 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이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은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가?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목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제가 자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과 자유를 갖춰주기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르게 생명의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자유의 가치를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자격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은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이런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한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과 자유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만큼의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만큼의 자유인가?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때 자유의 크기는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고 로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자유의 크기는, 그 품질은, 퀄리티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범죄 현장에서 인간이 범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놀라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놓지도 않으시고 자유를 제한하지도 않고 자기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고 내가 창조주지만 내 창조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자유. 그 정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의 것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관계를 끊고도 너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은 그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함께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자유는 어떤 자유도 포함되냐면 종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관습과 윤례들,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 그것까지도 타파할 수 있을 만큼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가를 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그 풍성을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진리 가운데 자유가 지금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 권한을 자기 자신에게 썼지만 우리에게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쓰라고 사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잘 쓰고 있는 것. 그거를 계속 확인해 보는 것.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 일단 동의가 되시나요?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고 힘들지만 말씀은 정말 사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네,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려가는데 사랑의 요소를 저는 그 에릭 프롬이 썼던 사랑의 기술에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책인데 아트 오브 러빙. 러브가 아니라 러빙으로 보는 게 있죠. 사랑하는 것. 네. 사랑하는 것의 예술적 그 기술. 그러니까 사랑을 배워서 익혀야지 된다고 이분은 생각했던 거예요. 참 좋은 얘기가 많지만 그 안에 이분이 바라보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첫 출발점은 이 사람은 분리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저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합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마찬가지라고 에릭 프롬도 똑같은 관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람은 분리되어 있다.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했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적인 동의가 됐어요. 네 가지 요소는 이거였습니다. 보살핌, 그 다음에 돌봄, 보살과 돌봄, 그리고 책임, 그리고 거기에서 존경과 지식 네 가지 있습니다. 네, 보살핌과 책임, 존경과 지식.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보살핌과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은 상호보존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성숙한 인간, 즉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개발하고 또 스스로 일한 그 결과만을 갖고자 하면 또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취적 양상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오직 진실로 생산적인 활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을 받는 겸손을 획득하는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일한 결과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살핌과 책임, 그리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보살핌과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적극적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보살핌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관심이 있는 사람. 네. 그러한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는 정말 원치 않았지만 그에게 명령을 하실 때 어디에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모든 도시들이 그들의 범죄를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관점은 무엇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기를 바랬던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행해지길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서 이제까지 얼마나 이들이 나쁜 일을 하며 우리를 핍박했는지 아시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서 다 이 사람들을 죽이시옵소서 이게 요나가 어떤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장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하나 행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이 시가 어떻게 될까 하게 기억 기다리고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의 햇빛이 일부러 막 엄청나게 강한 햇빛을 주니까 요나가 뭐 짜증이 확 났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방랑불안을 키우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 다음에 그에게 그늘을 주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무 요나가 기뻤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또 앉아있는데 하나님 요번에는 방랑불을 없애시고 나니까 그 뜨거웠던 햇빛을 다시 경험하니까 한번 아팠던 경험을 두 번째 경험은 더 힘들잖아요. 한번 뜨거웠는데 야 그게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때 투정을 드리는 왜 이런 일을 거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관심에서 보살핌으로 넘어갑니다는 것이에요. 관심에서 보살핌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관심과 보살핌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박농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느네의 백성에게 관심과 돌봄을 주었고 또 그들을 어떻게 잘하게 하셨는지를 누구에게? 요나에게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관심과 돌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때 많은 관심과 많은 돌봄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관심과 보살핌이 그 다음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사람에게 책임을 갖고 오게 합니다. 사람 내가 관심이 있고 돌봄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내가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전혀 어떤 면에서 절질자 어떤 반대로 행했던 사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 나옵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제였어요. 네, 가인의 아벨이 형제였으니까 형제에 대해서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그런 관심과 돌봄에 대해서 정말 일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두 재산 가운데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자기의 재산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에게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너무 크게 났고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 때문에 자기와 형제였던 아벨을 비교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근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고 난 뒤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이 가인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돌보는 사이입니까? 네. 내가 내 동생의 보호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돌보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보호자입니까? 그게 가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돌봄과 보살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책임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의식을 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이것이 책임을 갖고 오게 되고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과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심이 없다면 뭘로 바뀌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존경이 없다면 지배와 소유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배와 소유욕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다면. 네. 그래서 존경이라고 말할 때, 존경이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요구와 바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정말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면서 착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의 인격체, 완성체로서 생각하고 바라고 그를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소유하게 되거든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착과 이 소유욕을 내려놔야만 내가 그를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한 인격체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근데 TV나 드라마 보면 다 집착적 사랑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막 희생하고 이런 건 별로 없고. 근데 요즘 그 나오는 드라마 중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 남편과 결혼을 아세요 혹시? 네, 내 남편. 원래 이제 그 웹툰 있잖아요. 웹툰 드라마 만화를 가지고 한 건데 안 보셨으면은 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지.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원래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좋은 만화를 일부러 선택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 내 남편을 내 남편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그런 겁니다. 10년 동안 결혼했고 살았는데 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그래 가장 사랑했던 그러니까 친했던 친구하고 둘이가 불륜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고 이 여자는 죽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 이제 알다시피 타임루프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으로. 그러고 나는데 그 모든 걸 알고 난 뒤에 네, 이 남편을 떨어뜨리고 네, 둘이 더 잘 살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그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만 타임루프가 걸리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타임루프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 여자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저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남자의 관점에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존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 관점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지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인물이에요. 네, 이 주인공 여자를 사랑하는 네, 도와주는 이 남자. 1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존중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 정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가 명령한다고 말한다고 그들이 다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뭐죠? 존중감.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먼저 독립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의존적이지 않아야 되고 독립적인 그런 것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배하는 마음도 착취하는 마음도 없을 때 이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노래 가사 중에 노랫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유의 자식이지, 사랑은 자유의 자식이지, 지배의 자식이 아니다. 네, 사랑은 자유의 자식이지, 네, 지배의 자식이 아니다.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말이라는 걸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그래서 바른 사랑을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에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인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아님이라는 것 혹은 배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님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배움과 알미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 공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저에게 암과 배움이라는 건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나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나는 참된 진리, 에피스테메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지식이고 알미고 배움의 과정.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야 나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아름다운 하나의 의견이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 살 때는 또 충족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에게도 맥센스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배움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편협한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배움의 과정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통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걸 한번 해봅니다. 사랑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본질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 단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게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과 나눌 때 우리 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인간의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이 참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이 네 요소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요소가 이 사랑에만 필요한지 하나는 관심과 돌봄 거기에서 출발해서 책임성 또 책임성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이 사랑의 네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든지 사실 뭐 사랑까지 안 가더라도 만남이든지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랑이든지 이 네 요소를 늘 생각하면서 삶을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나누려고 했던 거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용납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측면에서 어렵고요. 하나는 부정적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어려운 뭐냐면 사랑이 감정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는데 너희의 사랑이 사랑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지식과 총명을 결합한 사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식과 총명이 거기 결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그가 원하는 걸 무조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노시영 교수님 우리 이나가 여기 있는데 이나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막 이나는 지금 성격 같으면 여기 막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네. 근데 이나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게 여기에 어려운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그 자유와 본성을 해야지 않으면서 그 자유의 본성을 해야지 않으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포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차이점, 아이를 키울 때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수많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 나쁜 부모는 단답으로 끝낸다. 네,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반반입니다. 저는 절대 좋은 부모는 아니었는데 저는 최대한 제 우리 딸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 아이에게 맞게 그걸 다시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부분은 모든 사건 케이스를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옷을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이제 4-5살이가 옷을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나는 이 옷 입을래 할 때 이 옷 입을래 할 때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죠? 조심해주세요. 만약에 오늘 이나가 나는 오늘 이 옷을 저 옷을 입고 싶어. 저 옷 아니었을 것 같은데 느낌은. 할 때 어떻게 보통 얘기하세요? 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 이런 훌륭한. 근데 그 옷이 오늘 가야 되는 파티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는군요. 아, 이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존중감이 중요하고 그 자유의 본성을 꺾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또 사람도 아니고 감정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랑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 힘들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성격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네. 하나님은 정말 샘플을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논리의 반대말이, 여러분 논리의 반대말이 폭력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이를 설득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내 논리를 그만둘 때 그때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희가 공동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아 이거 무조건 해! 야 이게 오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폭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네,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사랑을 할 때 이 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건 부정적 의미에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원래 사랑을 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면 사랑이 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미워할 때 사랑하는 거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할 때는 정말 그게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기까지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자, 특별히 사적으로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해라라고 하는 명령법을 썼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명령법이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자, 인간의 명령법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명령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해?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우리 상관들이 우리에게 무엇해? 라고 얘기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마치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명령 받는 사람에게만 책임과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명령법을 사용할 때. 그렇죠? 공부해! 라고 할 때 너는 네가 공부해야지. 네 책임이니까. 너 능력도 있으니까 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법을 쓸 때는 그렇게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힘을 주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명령법은 내가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이 받는 사람이 서로 권한과 책임이 떨어져 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네. 우리 스스로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컨트롤을 해가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명령 보고 생각할 때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2장 3장에서 범죄한 현장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자유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그 자유의 권한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자유를 쓴 사람에게까지도 다시 한번 다르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늘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늘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방법을 거기다가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원수를 사랑해 라고 할 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또 실패하는 거에 맞춰서 다른 옵션이 A부터 Z까지 쫙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셔서 또 사랑의 자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에게 정말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를 또 먹이고 입히게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법이에요. 저는 거기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가라고 할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같이 가시듯이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할 때 사랑 혼자 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줄 압니다. 이건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한 사람 미워한 적이 있었는데 네, 미워한 데 10년이 지나도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선한 마음을 품고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내가 그를 다룰게. 너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지 말고 너의 사랑과 자유의 본성, 선한 본성은 그대로 지키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니 너는 그냥 너가 하는 일을 해 하고 명령하실 때 그걸 수놓으면 너무 힘들었던 거야. 10년 걸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깨닫고 하기가 네. 여러분에게는 10년이 아니라 그냥 짧은 기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만큼 참 안 바뀝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 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가 너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들지만 죽지 않고요.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하나님 혼자 두시지 않고 책임과 권한을 능력을 하나님 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 원수 맺은 분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제자됨, 네, 제자됨을 바라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게 하나입니다. 제자됨을 보이는 것. 그거는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고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인지 아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존중, 생명을 주는 사랑이 있었으며 그리고 각 사람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용납하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참아주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것에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또 공동체된 자로 십자가를 같이 지는 이 십자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런 하나의 이론으로서 하나님이 서로의 자유와 존중 그리고 그 존엄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됨을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평안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 되신 이 교회를 힘써 시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